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일 무인 전투기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2009년부터 6년간 비전투 지역에서 테러 분자를 겨냥해 공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64명에서 11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수치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발표했던 민간인 인명피해에 비해 크게 적은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투명성을 높일 경우 대테러 작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인기 공격을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린치 장관은 1일 콜로라도의 한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는 수사관들의 제안과 그들의 계획을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린치 장관이 최근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치 장관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공화당 진영에선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이 린치 장관에게 기소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국가 기밀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FBI는 수주 안에 법무부에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스페인을 방문해 자신이 추진하는 소녀교육 확대 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30일 마드리드에서 100여 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나라의 소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또 스페인 여성과 소녀들이 이 같은 도전과의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특히 이 같은 교육의 위기는 단지 자원이나 물자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는 지난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전 세계 6,200만 명의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소녀 교육 확대 정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한 식당에서 중무장한 괴한에 의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20분 총기와 폭발물로 무장한 괴한 9명이 다카의 외국공관 밀집지역 식당에 침입해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미 국무부도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내 미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식당 내에 몇 명의 인질이 붙잡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질 중에는 외국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최근 몇 개월 사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의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가입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 채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논의하는 일종의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이 가입하기 이전까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주요 회원국 20개 나라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신흥국이 파리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날 최 차관은 기념행사에서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주도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보수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존슨 전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료들과 논의하고 의회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수당 차기 대표는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로부터 총리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EU 탈퇴 협상에 존슨 전 시장이 나설 것으로 예상했던 영국 국민들은 이 같은 발표를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한반도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 보유국 지위를 거듭 주장한 북한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국 내 북한의 탄약 공장 건설 허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아프리카 나미비아가 북한 기업들과의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년 사이 체중이 과도하게 불어 불면증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 보유국 지위를 거듭 주장한 북한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국가기구로 격상된 조평통을 통해 앞으로 대남 관계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기구로 승격한 북한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첫 성명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핵 선제 타격 태세 완성 운운하며 핵 위협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거론하는 거짓된 행태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고립될 뿐입니다.
논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라며 북한이 하루빨리 핵 미몽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0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0 발사로 정세가 달라졌다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그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이 핵 보유국이고 중장거리 탄도 로켓까지 갖춘 군사 대국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조평통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당 외곽기구에서 국가기구로 승격된 이후 나온 첫 대외 메시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핵 보유국 입장에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자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이전과 달리 굉장히 높아졌고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미국과 남쪽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 내지는 관계 개선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또는 압박하는 이와 같은 성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죠.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또 대남기구로서 과거와는 달리 미국을 한국보다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국가기구가 된 조평통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 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 국가기구로서 이제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사실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남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국과의 관계, 또 북한 내부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통일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정책, 주변국 정책, 북한 내부 정책 이제 그런 것들을 조평통이 모두 다 담당하겠다 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평통이 앞으로 남북관계나 대남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국가직 최고 수위인 국무위원장에 취임한 뒤 첫 행보로 우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중국 공산당 창건 95도를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양국 친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지킬 용의를 밝혔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쿠바 특사인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의 전통적 친선 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국가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이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또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당 외곽기구에서 국가기구로 편입했습니다. 이 한국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이번 권력기구 개편과 의미 또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29일이죠. 그 개정된 헌법을 보면은 국무위원회는 그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기관이고 핵심적인 임무, 이것은 그 국방사업을 포함한 국가 전반 사업에 관한 정책을 토의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무위원회는 그 국가적 사업에 대한 정책 심의와 정책 이행을 그 지도하는 국가 최고의 권력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위원장이 된 김정은이 노리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다 그 알려졌습니다만 해도 지난 그 5월 9일부터 6일부터 9일까지 제7차 당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위원장에 등극됐고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맹실상부한 최고 영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앞으로 과제인 그 이 주민생활 향상, 경제난 극복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지까지 만약 얻는다면은 김정은 유령도 체제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것은 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과 국가의 최고 영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국무위원회를 구성한 인사들 가운데 주목을 해야 할 인물로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그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을 포함해 가지고 부위원장 3명 그리고 위원 8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위원들 가운데 주목해야 될 인물들은 그 김기남과 이만근 또 그리고 김영철, 이수용, 이용호 더 나아가서 김은홍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남은 아마 그 선전선동 부장이면서 조국 통일위원장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네.
이만근은 그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군수공업 부장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수용과 이용호는 대담당 부장과 또 외상이고, 김은홍은 그 우리의 국정원, 뭐 이와 같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런 인물들로 볼 때 아마 그 국무위원회는 통일외교 안보에 앞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조평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은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편입을 시켰는데요. 과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조평통은 그 당의 외곽기구로서 대남 문제와 대문제, 통일 문제, 또 그리고 대외로부터 체제 존엄 문제 관련해서 성명이나 뭐 담화를 통해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의 외곽기구에서 일종의 그 국가체육지도위원회와 같이 국가기구로 개편된 것은 앞으로 그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뭐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행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의 협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조평통의 위상을 이렇게 바꾼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조평통이 독립적인 국가 기구인지 아니면은 그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인지 뭐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 조평통이 국가 기구로 그 개편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남북 간의 대화의 주체나 경 문제로 대화가 결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뭐 그런 배경이 됐겠죠. 또 나아가서 북미 대화나 북일 대화 이것도 뭐 과거처럼 당대 정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정부 대 정부로서 공세적인 대화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 뭐 이번 조평통 개편의 주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국가기관이 된 조평통이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평통이 국가기구로 개편된 것은 김정은 시대의 출범과 함께 통일 문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과 의지가 당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평통이 개편된 이후 첫 담화가 대남 대미 비난이라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단행한 권력기구 개편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미비아가 자국 내에 탄약 공장을 짓고 있는 북한 기업들과의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내린 조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과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3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이날 VOA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준수하기 위해 실시되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관계협력부는 이 같은 결정을 유엔 안보리와 북한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와 외교부 총리가 지난주 평양을 방문해 이 소식을 전했다는 설명입니다. 나미비아 정부는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와 외교부 총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다며 당시 만남이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나미비아 대통령 특사인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와 외교부 총리가 평양에 도착해 리용호 외무상 등을 만났다고 지난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그러나 나미비아 정부가 조선광업개발회사 만수대 창작사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제외하고 두 나라 간 친선 협조 관계만 언급했습니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모든 유엔 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북한과 따뜻한 외교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미비아에 대해서는 최근 자국 내에서 북한이 탄약 공장을 건설하도록 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가 만수대 창작사로 위장해 수도 빈트후크 지역에 탄약 공장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만수대 창작사가 나미비아에서 군사학교와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 건설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나미비아 정부는 탄약 공장 등 북한이 관여한 모든 공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은 나미비아가 독립했을 때부터 나미비아군에 상당한 지원을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만수대 창작사는 지난 2000년 이래 나미비아에서 군사박물관, 독립기념관, 영웅릉, 의사당 등 4건의 대규모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년 사이 체중이 과도하게 불어 불면증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또 고모인 김경희는 현재 평양 외곽에서 특별관리를 받으면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처음 실권을 잡았을 때는 체중이 90kg 정도였는데 2014년 120kg, 그리고 최근에는 130kg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잘 못 자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군부 등의 위협을 점검하고 신변 위협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데다 원래 폭음과 폭식을 하는 습성 때문에 성인병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어린 시절 성격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통해 기사화된 것과 관련해 보도 직후 해외 대사들에게 이런 자료가 절대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게 지시했는데 이는 백두혈통의 허구성이 폭로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의 동향과 관련해 장성택의 사망 직후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평양 외곽에서 특별관리를 받으며 요양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경희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병약한 상태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판매한 어업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이르는 1,500여 척의 조업권리를 준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북한 어민들 사이에 어획량이 주는 데 대한 불만이 많고 기름 찌꺼기 등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한국 어민의 공통으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0% 감소했고 특히 무기류 수출은 88%나 급감했습니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 대북 제재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관련해 즉각 발사로 약 400km를 비행했고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앞으로 작전 배치를 위한 성능 개선과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이 한반도 통일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새롭게 개설한 통일 전문 웹사이트의 이름은 분단을 넘어섭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통일 투명성 지수에서부터 통일의 5가지 이론, 북한의 도발일지, 주요 인물, 대북 제재, 북중 국경 지역의 새 위성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단을 넘어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 단체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웹사이트 동영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CSIS Beyond Parallel website is to get us to think about Korean unification.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여전히 불투명한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안별로 자세히 분석해 통일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홍보 영상과 보도 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이런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remains one of the largest sources of uncertainty and potential conflict in a prosperous and growing Asia.
한반도가 북한에 점증하는 도발과 수뇌부의 불가 예측성, 잠재적 충돌 등 여러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과 전략가, 전문가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 자료들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자료와 증거, 분석 도구들을 제공하며 통일에 관한 공론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스 호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놀스와 더불어 워싱턴에서 한반도 관련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CSIS는 이날 웹사이트 개설과 함께 발표한 여러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대북 제재를 위성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초와 올해 2월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전에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단체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3월에 촬영한 단둥의 세관 구역엔 트럭이 각각 24 대와 32 대가 보였지만 북한의 핵실험 후인 올해 2월엔 6 대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북한 측 신의주 세관엔 지난해 1월 트럭 115대가 촬영됐지만 올해 2월엔 5대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밖에 교량과 압록강 철로에도 지난해와 달리 교통량이 거의 없었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런 증거는 중국이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 교역량을 제한했음을 보여준다고 CSIS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지난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이 증가했다는 보고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CSIS는 분단을 넘어서 웹사이트가 이 단체 한국부와 브레진스키 전략지정학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된다며 통일과 관련한 최신 최고의 자료들을 계속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국무부가 14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이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을 수감하고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지역별로 노동 교화소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중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많은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기후 조건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할 경우 북한 내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고 그나마 귀국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협박과 착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 취약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탈출한 약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 중 상당수가 강제 결혼과 매춘, 가사 노동 등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이나 가혹한 형량 선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북송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인신매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노동자를 인접 국가에 파견할 때 투명한 양자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함께 알제리, 미얀마, 이란,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14년 연속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성매매 축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 북한의 농아 유치원이 지난 4월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정도 어린이가 수화로 숫자와 글자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북한에는 약 30만 명 정도의 농아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초의 농아 유치원이 올해 4월 초 개원했다고 독일의 본부르는 대북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가 밝혔습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의 북한 연락관이기도 한 그룬드 대표는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당시 3명이 전부였던 농아 어린이가 지금은 2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룬드 대표에 따르면 투게더 함흥과 가톨릭 단체,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평양 모란봉 구역에 건립된 이 유치원에는 교실이 10개 정도 있고 40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의 대북 지원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북한을 방문한 데보라 러셀 세계 수화 통역 협회 회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농아 유치원을 둘러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The room was bright and colorful and a lovely mat on the floor for them to sit and play.
교실이 매우 잘 꾸며져 있었고 농아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회장은 한 교실에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12명의 어린이가 수업을 듣고 있었다며 수업 내용은 일반 유치원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kinds of things that you would regularly expect in a play school or a preschool. That's where
숫자와 글자를 수화로 표현하는 방법 등 일반 농아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회장은 농아 유치원이 조선 농아인 협회 건물에 있었으며 유치원 외에 텔레비전 녹화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비전 녹화장에서는 독일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 방송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러셀 회장은 전했습니다. 러셀 회장은 또 조선 농아인협회 건물 옆에 별도의 건물이 있으며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목재문이나 장애인용 알람시계 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약 30만에서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회장은 하지만 북한 전역에 농아들을 위한 학교 시설은 8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북한 각도에 적어도 한 개의 농아 유치원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at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to support DPRK?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ould be nice is to be able to see kindergartens in every province.
북한 농아 어린이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린이들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투게더 함흥의 그룬드 대표도 평양 이외 지방에도 농아 유치원이 설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 함흥은 북한에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의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내정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인 최경림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30일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을 추천했습니다. 최경림 의장은 이사회 내 5개 지역을 대표하는 대사들로 구성된 협의그룹이 추천한 3명의 후보들을 놓고 폭넓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네바에서 계속되고 있는 3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일 열리는 회의에서 오헤아 퀸타나 후보를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오헤아 퀸타나 내정자는 아르헨티나의 인권 변호사로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고문과 비정부기구인 아블라스 데 플라자 데 마요의 법률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 하원 인권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협의그룹은 오헤아 퀸타나 내정자를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으로 추천하면서 오헤아 퀸타나 후보가 인권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폭넓은 직접적인 경험을 쌓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내정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한 지원 서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등 유엔 보고서들을 통해 북한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 아래서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정부는 호전성을 강화하면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핵 문제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며 지역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내정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일하면서 미얀마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지원한 것도 그 같은 희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틴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활동했고 2010년 8월에 인도네시아의 마루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라진 핫산 사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이 사업은 그동안 한반도 정세 악화로 중단되어 왔죠.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라진 핫산 사업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가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라진항을 이용한 라진 핫산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라진 핫산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핫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이를 화물선에 옮겨 싣고 한국 내 항구로 운송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러시아에서 라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비와 운송기간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8일 대북 독자 제재의 하나로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3차 시범 사업을 끝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티모닌 대사는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라진 핫산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알렸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 운송만 진행된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사업을 중단한다고 통보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티모닌 대사는 한국 정부가 라진 핫산 사업에 참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주변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한국 정부가 이를 잠시 중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세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라진 하산 사업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현황과 관련해 티모닌 대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될 사드의 한국 배치를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발간된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하고 또 북한의 의료계 실태를 파악하는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남북 간 의료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모두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의료 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된 통일보건의료학회는 1일 서울연세의료원에서 북한 발간 의학 논문의 최근 10년간 동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북한 의학과학 출판사가 1979년 발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과라는 이름의 잡지에 수록된 논문들로 이 잡지는 1년에 4회 발행되며 각 호당 40에서 6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논문 2092편 가운데 소화기와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간되는 의학 논문은 내과와 조선의학, 예방의학, 외과의학, 기초의학, 소아산부인과, 구강안과 이비인후과, 조선약학 등 모두 9개 분야입니다. 평가 대상 논문 중엔 소화기 논문이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연구 논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화기 내과 분야를 분석한 연세대 의대 김원호 교수는 여러 분과 중 소화기 분야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미뤄 북한에서도 소화기 질환이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논문의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연구에 대한 연구가들의 의지는 상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논문으로 다뤄진 구체적 질환으론 소화기 내과에서 소화성 궤양과 십이지장염, 간염 및 간경변증, 담도 질환이 많았고 순환기 내과에선 고혈압과 고지혈증, 신부전증 순입니다. 호흡기 내과에선 폐렴과 늑막염 등 감염성 질환 연구가 많았으며 내분비 내과에선 당뇨병과 자기면역성 갑상선 질병 순이었습니다. 논문의 형태는 분량이 한두 쪽에 불과했고 주로 한글로 작성됐으며 사진이나 통계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는 출판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고 학회는 추정했습니다. 또한 참고 문헌은 주로 북한과 일본, 러시아, 미국 논문 등을 인용했지만 최신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국제사회와의 교류 부족 상황이 논문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학회는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실험 논문의 경우 고전적 약재나 천연물, 자체 개발 약물이나 민간 요법으로 보이는 중재 연구가 많았으며 이 역시 최신 치료법이나 신약 반입이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학회는 2천여 편의 북한 의학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의학 지식의 적절성이나 최신성, 학문 발전 기여도, 연구 독창성, 연구 설계 적합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 70%까지 미비하거나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평의 한계점이 있다면서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의 특수성과 보건의료의 보편성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는 북한과의 의료 분야 공동 연구는 남북한 모두의 큰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가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북한 의료가 좀 더 좋아진다는 것은 통일 한반도의 관점에서도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이 보건의료와 같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얼음을 녹이고자 하는 그런 부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상호 강점을 활용한 의료 분야 협력 연구 또는 분단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특정 질병에 미치는 영향 등 남북한 공동 연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나 해외에서 탈북민을 돕는 일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서울의 한 교회에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 처음에 와서 볼 때보다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좀
6월 30일 오후 서울의 한 교회.
북한인권희생자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북한인권희생자 기념관은 북한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공간인데요. 지난 2001년 중국에서 납치돼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고 김동식 목사와 올해 4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살해된 조선족 고 한충렬 목사 등 7명의 업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희생자 유족들도 참가했는데요. 고 김동식 목사의 처제인 정영애 씨입니다.
가족보다도 외부에 계신 탈북자들 위해서 애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도 아픈 몸으로 그냥 중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셨었는데 이렇게 아주 못 볼 줄 몰랐죠. 늘 걱정 속에 있었어요. 그전에도 북한하고 교류가 없을 때도 북한에 가서 이렇게 좀 사진도 찍고 도와주고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걱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 중에 하나였지 특별히 더 이렇게 못 돌아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워낙 아픈 몸으로 갔기 때문에 치료는 북한에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안 될 텐데 그냥 있어도 힘들 텐데 어떡하나 막 걱정을 했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탈북민으로서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위해 일하다 지난 1997년 사망한 고 김광수 선교사의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면회 좀 시켜줘라고 친구들이 자꾸 그 보이부다가 말해가지고 보이부에서 오라고 해서 만났잖아요. 가서 그때는 얼굴이 이제 조그만 아이 같아요. 살이 싹 빠지고 몸에 살을 다 긁어도 1kg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형편에서 이제 제가 보고 나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저 사람 무슨 죄 지어서 저렇게 죽게 됐는가 했는데 법에 들어가니까 미리 갖다 놨어요. 데려다 놨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하고 소리 가서 우리 남편인데 말할 게 있으면 말하라고 국가보위부에서 높은 간부가 큰 간첩을 잡았다고 김동식 목사님 한국 목사님과 있었으니까 내 안 기본 간첩이다 거기다가 감옥에서 또 몰래 복음을 전한 걸 누가 가서 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기본 간첩죄에다 미신까지 퍼뜨린 죄로 이제 그래 하고 그걸 대라고 고문을 당한 거예요.
6개월 만에 이제 병원에 오라고 그 통보 왔을 때 가니까 뭐 옷도 다 찢어져 이제 엄마랑 말한 것 똑같아요. 사람이 형체가 안 보이고 너무 예배가지고 눈도 못 감으시더라고요.
종교 관계자와 희생자의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관식을 찾았는데요. 박한관 목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주축이 돼서 이렇게 이미 해오셨고 또 잘 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들이라고 보고 이런 소식을 널리 알려서 우리가 같이 한마음으로 다 뜻을 모아가지고 이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먹지 못하고 굶고 뭐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길이길이 잊지 않고 기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한편 유족들은 북한 인권 희생자 기념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기억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길 바라는 마음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곳에 나아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오늘 또 김동식 목사님이 그런데 오늘 또 같이 옆에 또 나란히 이렇게 모시고 나니까 마음이 무엇인가 확 이렇게 열리는 그런 감이 나고 참 감사하고 정말 항상 잊지 말고 대를 이어서 그분들처럼 가볍게 살고 이제 남은 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감옥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다 나도 죽게 되고 눈도 멀고 귀도 다 멀었댔어요. 내가 비록 남처럼 뭐 크게 무슨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정말 내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보는데 자신감 가지고 또 어디 어려울 때나 뭐 남도 도울 수도 있는 봉사도 많이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진짜 이러면 저라 해도 얼마나 이렇게 씨앗을 뿌려 많이 노력했나요. 그 이런 걸 조금이나마 따라 배웠으면 좋겠어요.
신정남 선교사님을 국가인권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 사례로 다루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UN에도 이걸
북한인권희생자기념관은 서울 갈보리채플교회의 작은 방 한켠에 마련됐는데요. 기념관 측은 앞으로 이 공간을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해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과 남포 지역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6도, 남포 21,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 강계 지역은 오후에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6도,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지역에는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는데요. 청진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 22도, 삼지연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든 해상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이따금씩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북부 먼 바다는 오전에 바다의 물결이 4m, 오후에는 3m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일 무인 전투기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2009년부터 6년간 비전투 지역에서 테러 분자를 겨냥해 공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64명에서 11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수치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발표했던 민간인 인명피해에 비해 크게 적은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투명성을 높일 경우 대테러 작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인기 공격을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린치 장관은 1일 콜로라도의 한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는 수사관들의 제안과 그들의 계획을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린치 장관이 최근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비밀 회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치 장관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공화당 진영에선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이 린치 장관에게 기소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국가 기밀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BI는 수주 안에 법무부에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스페인을 방문해 자신이 추진하는 소녀교육 확대 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30일 마드리드에서 100여 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나라의 소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또 스페인 여성과 소녀들이 이 같은 도전과의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특히 이 같은 교육의 위기는 단지 자원이나 물자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는 지난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전 세계 6,200만 명의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소녀 교육 확대 정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한 식당에서 중무장한 괴한에 의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20분 총기와 폭발물로 무장한 괴한 9명이 다카의 외국 공관 밀집 지역 식당에 침입해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미 국무부도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내 미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식당 내에 몇 명의 인질이 붙잡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질 중에는 외국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의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가입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 채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논의하는 일종의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이 가입하기 이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주요 회원국 20개 나라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신흥국이 파리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리지역의 휴전 문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두 나라 대통령에게 지난 5월 비엔나 회담과 6월의 회담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주도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보수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존슨 전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료들과 논의하고 의회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수당 차기 대표는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로부터 총리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 탈퇴 협상에 존슨 전 시장이 나설 것으로 예상했던 영국 국민들은 이 같은 발표를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EU 탈퇴 진영에선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